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신정에도 복을 받고 구정에도 복을 받고 두 번 받아서 복을 많이 받은 백성이라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중심지가 된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려진 같이 네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이 온 백성과 이스라엘이 네엘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바가 아닌 줄 아니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서류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3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 선교회 10대 유스를 여러분 보셨죠? 사실 10대 유스를 선정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그보다 더 많은 유스가 있고 역사가 있고 하나님 많은 축복이 있는데 10가지로 함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중에 1위가 뭐였죠? 기억나세요? 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였는데요. 사실 1517년도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외친 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당시 캐톨릭과 이제 두 손에 들고 어느 것이 옳으냐, 성경이 진리다. 그래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황도 성경 아래에 있다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직접 성경을 읽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고 그가 핍박을 피해가서 있으면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그 성경이 보급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루터가 주장하는 내용이 정말 성경적이고 올바른 진리구나. 물론 루터 앞에도 많은 선진들이 로마 캐톨릭의 부패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혁을 외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성경이 보급되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아 루터가 주장하는 게 정말 성경적이구나. 정말 교황도 성경 아래에 있다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종교개혁의 물결이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독일에 가서 그 말틴 루터 종교개혁 500 이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 동상에 가서 굉장히 의미 깊은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말틴 루터 혼자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또 많은 영주들이 있어서 말틴 루터 동상이 있고 그 주변에는 그 당시 말틴 루터를 도왔던 그 영주들이 영주들의 동상도 그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5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CLF입니다. 이건 교단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고 저희들이 전 세계 목회자 모임으로 기독교 지도자 모임으로 만든 CLF라는 단체가 있는데 지난해죠. 지난 3월 뉴욕에서 CLF를 하면서 약 850명이 되는 많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는 홍콩에서 또 아시아 CLF를 하면서 또 아시아의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하고 1150명이나 되는 많은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CLF를 하면서 전 세계에서 수백 명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오셔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 외침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좀 특별한 나라인데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천만 명에서 점점 줄어서 뭐 800만, 700만, 뭐 최근에는 뭐 500만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한국의 기독교는 역사도 굉장히 짧고 그 다음 기독교 인구도 굉장히 작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약 한 22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한국만 유별하게 교단, 교파 위주로 똘똘 뭉쳐서 이 CLF에 잘 참여하지 않고 교단 위주로, 교파 위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지금 CLF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전가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전가하는 복음에 대해서 정말 이 말씀이 성경적이다. 진리로 돌아가자고 같이 이 외침에 함께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특히 피지 같은 나라는 피지는 감리교회가 피지의 이제 주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다 감리교단인데 우리 선교사님이 피지에서 가서 선교활동을 할 때 처음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피지 감리교회에서 한국 이제 감리교회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박 목사님께서 피지에 방문하셔서 캠프를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CLF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나라 현 상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피지 감리교단에서 우리를 굉장히 배척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현 상황을 이야기했는데도 목사님은 그런 형편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 CLF에 목회자들 많이 초청하세요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마음을 받아서 CLF에 목회자들을 초청했는데 야, 감리교단에서 우리를 이렇게 배척하는데 누가 오겠나 싶었는데 종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발을 내딛고 가보니까 감리교단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를 반겨주고 또 CLF 목회자 모임에 와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 참 진지하게 CLF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이 교회가 말로만 듣던 그런 이상한 교회가 아니고 참된 성경적인 참된 교회구나. 그러고는 감리교단의 내부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교회가 안 좋은 교회라고 이제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직접 가봤는데 가보니까 정말 성경적이더라. 그리고 참된 복음을 전해주더라. 그래서 이제 감리교단 내부에 이제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그러면 한국에서 월드캠퍼라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중에 대표급 되는 목사를 한 명 보내서 정탐을 한번 해보자. 그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 그러고는 한 분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분이 한국 월드캠프에 참석하고 거기 있는 CLF 프로그램에 함께 하면서 목사님을, 박 목사님을 만나 뵙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을 받고 돌아가니까 이제 가서 뭐라고 보고 했을까요? 그 기쁜 소식 선교에 너무 참된 교회고 진리의 교회다. 정말 성경적인 교회고 복음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제 가서 보고를 하니까 피지 감리교단의 대표급 되는 목사님들은 참 용기 있는 목사님들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데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뭐 핍박하고 이제 배척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을 불러서 정식으로 사과를 한 거예요. 아 우리가 정말 잘못 알았다. 한국 감리교회에서 비난하는 이야기만 듣고 우리 교단이 기쁜 소식 선교회가 이상한 교회인 줄 알고 배척을 했는데 정말 잘못했다면서 앞으로 우리가 같이 일하자면서 참 용기 있게 그렇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MOU를 맺게 되었고 우리가 올해부터는 피지 전역에 감리교단 목회자들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모임을 같이 감리교단과 같이 의논하고 1월달, 2월달 그런 프로그램을 잡아서 저희들이 감리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이런 목사 모임 CLF를 피지에서 해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올 한해는 또 피지 감리교단 안에 일어날 복음의 역사를 생각하니까 너무 소망스럽고 감사합니다. 특히 감사했던 것은 이 기독교 500주년 기념일이 10월 31일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11월 31일 기념해서 500주년이 됐는데 그때 전 세계 많은 대표급 목사님들이 오셔서 CLF 모임을 하면서 이분들이 앞에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피지에서도 피지 감리교 총재께서 오셨는데 각 나라의 대표급 되는 목사님이 오셔서 공동 기자회견도 하고 또 CLF를 하면서 이분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 깜짝 놀랄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을 들어서 역사하셨고 다윗을 들어서 역사하셨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도바울을 들어서 쓰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박옥수 목사님을 들어서 쓰신다면서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분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말틴 루터, 그 다음 요한 에슬레, 그 다음 디엘 무디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세운 참된 종은 박옥수 목사님이시다고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고 정말 전 세계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CLF나 또 그 다음에 굿뉴스코 프로그램이나 가장 크게 우리가 가장 힘있게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한국에서만 사람들이 배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아주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인데도 역사도 짧은데도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구조가 특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음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마음의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길이 잘못되어서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행복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구조를,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것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느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것은 마음의 어떤 길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대학생 캠프를 할 때였습니다. 대학생 캠프를 하는데 캠프에 참석한 학생 중에 한 학생이 막무가내로 집에 간다고 이제 소동을 피웠는가 봐요. 교사가 학생하고 대화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니까 학생을 데리고 왔어요. 진행부로.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을 만나보니까 이 학생은 아니 내가 가겠다는데 왜 못 가게 하냐. 나 이런 데인 줄 모르고 왔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자세나 말하는 거나 이런 걸 어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막무가내인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학생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가는 건 네 자유다. 근데 잠깐만 내 이야기를 듣고 가라. 사람의 마음에 길이 있다. 산에 가면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로가 왜 생기는지 아느냐. 사람이 그 길로 자주 오르락내리락 자주 다니면은 자연스럽게 길이 생긴다. 마음의 길도 그러한데 사람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길도 그렇게 생기는데 네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막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건 네 마음의 길이 잘못 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한 가지 물어보자. 너 아르바이트 해본 적 있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아르바이트 할 때 거기서 그 사장님 밑에서 고분고분하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거기서 말 잘 듣고 했냐? 아니면 일하다가 뭐가 마음에 안 맞으면 때려치우고 나왔냐? 학생이 생각을 해보더니만 자기 아르바이트 하기에 늘 점장하고 부딪히고 숲 털리면 그냥 때려치우고 나와버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 자기 여러 번 뭐 마음 안 맞아서 그냥 때려치우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마음의 길이다. 너는 네 마음에 안 맞으면 이렇게 다 때려치우고 뭐 막무가내로 함부로 하는 이쪽으로 네가 마음의 길이 나 있는데 이 마음의 길은 이건 앞으로도 네가 평생 이렇게 마음의 길을 잘못 내놓은 평생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네가 직장을 잡아서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장생활 하면서 또 마음에 안 맞을 텐데 그러면 거기서 늘 위 상사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든지 때려치우든지 늘 네가 그런 길로 마음의 길이 흘러갈 거고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다. 결혼을 해도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마음이 딱 맞을 수 없는데 마음이 안 맞으면 늘 부딪히고 사네 못 사네 하고 불행한 길을 가야 된다. 네가 이 마음의 길이 잘못 나 있는데 이런 잘못된 마음의 길로 평생 불행하게 살아갈래? 아니면 여기서 마음의 길을 바로잡고 새로운 삶을 살래? 그건 네가 선택해라고. 여러분 청소년들이 참 좋은 건 뭐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어른들은 고집이 세져요. 자존심도 강해져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잘 안 통해요. 그런데 청소년들이니까 마음을 꺾는 거예요. 이 학생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더니만 그 자리에서 마음을 꺾고 예 그러면 내가 마음 꺾고 여기서 내 마음의 길을 한번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마음을 꺾어주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또 이런 젊은 시기에 마음의 길을 한번 바로잡아주면은 그 바로잡혀진 마음의 길이 이들 인생 전부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PT 한번 띄워서 봐주십시오. 자 여기 나오는 그림처럼 등산로가 있는 것처럼 마음의 길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신기한 건 이렇게 등산로가 나 있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나 있는 길로만 가지 옆으로 다른 데로 안 가요. 마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삐딱한 쪽으로 마음의 길이 나 있는 사람은 늘 삐딱한 쪽으로 이제 걸어갑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마음의 길을 어떻게 내느냐.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면 왜 불행한지 모르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생기면은 늘 남 탓을 하고 외부 환경 탓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도 와서 아, 이 캠프에 와서 내 마음에 안 맞고 내가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 내 마음의 길이 잘못 났구나. 내가 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니까 이쪽으로 마음의 길이 나버렸구나.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김두식 교수님이 이제 저자이신데 이 책에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랄 총량의 법칙. 욕하는 거 아닙니다. 예? 사람들이 왜 지랄 한다고 하죠?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생 할 지랄이 있다는 거예요. 총량이. 이 총량을 다 쓰고 죽는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중2병이 있는데 그 중2병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어릴 때 차라리 어릴 때 지랄을 하면 나중에 지랄을 안 하는데 그 어릴 때 지랄을 안 하면 그 지랄을 다 쓰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랄을 한다든지 늦바람을 핀다든지 이게 다 이제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이제 이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그와 좀 반대되는 이제 주장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랄 계속의 법칙입니다. 한 번 지랄을 떠는 사람은 계속 지랄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길이 지랄하는 쪽으로 길이 나면 평생 지랄하고 사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지 여러분 그건 보십시오. 보면은 저는 성경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성경이 맞아요. 보면은 이분은 성경을 모르고 그냥 인생 사리 중에서 한 거기 때문에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했지 모르지만은 이 마음의 길이라는 측면에 보면은요 한 번 지랄을 하고 그쪽으로 길이 나고 한 번 두 번 그 길로 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쪽으로 길이 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 그 증거가 2016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케냐에서 2016년도에 126개 학교가 불탔습니다. 학생들이 불을 질렀습니다. 학교를 불지르고 기숙사를 불지르고 불을 질렀는데 이제 126개 학교가 불타니까 이게 국가적인 이제 문제가 되어서 대통령하고 학부형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 정도로 국가적인 큰 문제로 이제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 기숙사를 다 불태우고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그래서 이 신문에서 이제 나오기는 신문에서 대통령과 학부형들이 모여서 원인은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대통령이 학부형들에게 당부하기를 학생들에게 너무 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고 이게 회의 결과였습니다. 사실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냥 수밭 그달기 식으로 이제 넘어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왜 학교를 불질렀느냐고 했을 때 원인은 너무 우스운 것이었습니다. 유럽에 축구 결승전을 있는데 그 축구 경기 안 보여준다고 불질렀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학교는 왜 불질렀는 학생들이 시험 문제 너무 어렵다고 불질렀다는 거예요. 이유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이래 생각해야지 그게 학교를 불지를 일입니까 보면은? 자, 왜 이제 학교를 불지르느냐? 축구 경기 안 보여줬기 때문에? 아니면 시험 문제 어려웠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시험 문제 어려운 나라가 어디 뭐 한두 나라입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여기 우리 학생들 시험 문제 어렵죠? 예, 왜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놀고 먹어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보면은. 공부를 한 사람은 시험 문제 어렵다고 쉽다고 할까요? 예, 쉽다고 하잖아요. 그 전국 뭐 이렇게 뭐 수능 시험에 1등한 학생들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예,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하고 뭐 그러잖아요. 뭐 수업 시간에 충실했어요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뭐 특별한 비법이 있는가 들어봤더니만. 우리 학생도 혹시 공부, 앞으로 공부하는데 도움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나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 공부를 잘 못한다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요. 나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 나이 드신 분들은 손 들지 마세요, 공부 안 하는. 예. 예, 손 내리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 아십니까? 여기 공부 못하는 학생들, 성적 안 나오는 학생들 잘 들어보십시오. 성적이 왜 안 나왔느냐. 머리가 나쁘거나 이게 아니고 엉덩이를 책상 의자에 붙이고 별로 안 앉아 있어서 내 싸돌아다니고 공부 안 하고 엉뚱한 짓 해서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맞아요? 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해봐요. 시간이 엉덩이 붙이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또 PC방에 가서 앉아있는 건 안 쳐줍니다. 자, 이제 학생들이 왜 학교를 불질렀느냐. 그거는 어릴 때부터 학생들의 마음의 길이 잘못 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케냐 학생들의 마음에 어릴 때부터 데모데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느 날이 되면 학생들이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데모를 하는 거예요. 유리창을 깨고.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은 학교 문을 닫는 거예요. 폐교 선언을 하고 학생들 학교 오지 말라고 이제 막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제 불 지르고 이런 일로 번질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때는 축구 경기 안 보여줘서도 아니고 시험 문제 어려워서도 아니고 데모 데이가 있어서 그날 되면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길이 그렇게 나 있다 보니까 야, 우리 축구 보고 싶은데 왜 안 보여주는 거야? 시험 문제 왜 이리 어려운 거야? 마음의 길이 그래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계기가 되니까 데모를 하고 처음에는 유리창 깨고 뭐 이런 정도에서 이제는 학교를 불지르고 몇 학교 불지르니까 모방 범죄로 해서 연쇄적으로 126개 되는 학교에 불지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의 길이 잘못 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의 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음의 길을 관리 안 하고 잘못된 마음의 길을 바로 잡을 때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또 때로는 마음의 길이 없어서 불행해진 거예요. 그 마음의 길이 없으면 새로 길을 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세계를 몰라서 마음을 관리할 줄 모르고 마음대로 마음의 길이 잘못된 대로 방치해 두기 때문에 불행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행복에 도달하고 싶어도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내놨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건을 예를 들자면 마음의 길이 없어서 불행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건 에티오피아의 사건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1984년도에 에티오피아에 대기근이 왔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또 소말리아 이쪽 지역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이제 기근이 와서 굶어 죽습니다. 그래 1984년은 약 1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느냐. 사실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기보다는 길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 100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전 세계에서 구호 물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양식이 남아 도는 나라죠? 처치가 곤란인 나라죠, 그죠? 그리고 한 해 우리나라에서 음식 쓰레기로 버려지는 돈이 약 6조 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선진국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구호 물자를 보내고 양식을 보낸 거예요. 전 세계를 띄워서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공항에 양식을 싣어 줬습니다. 점점 전 세계에서 구호물자를 보내고 양식을 보내서 아디스아바바 공항에는 양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변방의 사람들은 여전히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건 길이 없어서 굶어 죽었습니다. 양식이 없는 게 아니고 양식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모자라면 또 전 세계에서 더 보내줄 수 있는데 에티오피아 변방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PPT 보여주십시오. 자, 그 오지까지 가려면은 이렇게 길이 없어서 당나귀를 이용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륜 구동차를 이용해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개인 짐들 정도 싣고 갈 수 있는 이런 길밖에 없는데 적어도 100만 명이 굶어 죽고 가고 있다면은 큰 트레일러에 양식을 실어서 가야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길이 있었으면 그 기건을 해결하고 굶어 죽지 않게 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불행해지느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살하고 왜 불행해지느냐? 마음의 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마음의 길이 있으면은 그 불행에서 벗어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빚을 많이 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빚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면 빚 많은 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그렇죠. 갚을 길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을 때 어렵고 그다음 절망하고 좌절하지. 그럼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람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형편이 변해야만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그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왜 말씀을 듣고 왜 믿음의 세계를 배워야 되냐면은 이 믿음의 세계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예, PPT 꺼주셔도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을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우리 마음을 다 해결된 가운데로 옮겨놓으면은 실제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오는 이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을 믿음의 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형편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마음을 옮겨놓으면은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 마음의 세계를 믿음의 길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건 하늘의 어떤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삶의 비결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면서 형편을 따라서 살아가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형편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 이 어려움이 해결되어야지 기뻐하는 이 형편에 매인 삶을 사는데 실제 인생에 이 마음의 길을 알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마음의 길을 하나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아 내게 지금 만 가지 문제가 있고 만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을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다 해결된 가운데로 마음을 옮겨놓으면 형편이 따라오고 내 인생이 내 삶이 달라진다는 이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만약 이런 마음의 비밀을, 마음의 길의 비밀을 깨닫는다면은 여러분 인생은 너무너무 놀라운 삶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형편에 매여 있던 삶, 지금까지 내 주변 형편의 환경에 사람에 또 내 자신에 매여 있던 그 삶에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 하나를 옮겨놓으면은 실제 내 삶도 내 마음이 옮겨놓은 대로 옮겨지는 이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막연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조금 넘어가서 먼저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한옥 탈머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암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이 흔히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한다는 병을 전문적으로 고치는 의사인데 수십 년 동안 이런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한다는 이런 난치병에 걸리게 되면 암에 걸린다든지 이런 병에 걸리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은 이제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야, 이제 암이 낫기, 암은 이제 고칠 수 없고 낫기 어렵다는 병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이제 암에 걸렸구나. 이제 나 이제 큰일 났다. 내 인생 여기서 이제 끝이구나. 이제 내가 사형 선고를, 사형 언도를 받은 거나 다름없고 시한부 인생을 살구나 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데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케이스에 속하는 거예요. 암에 딱 걸리면, 불치병에 딱 걸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 병은 고치기 어려워하는 이런 대중들의 집단 신념, 우리 사회에 흐르고 있는 이제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가장 고통을 당하고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사람들. 그래, 한편으로는 암이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는 걸 한편으로는 받아들이면 그래도 나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암과 싸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에는 암에 걸리고 이런 난치병에 걸리고 불치병에 걸리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없지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비교적 첫 번째 케이스보다는 비교적 덜 고통을 당하고 죽는 거예요. 자, 근데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니,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지? 자,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하늘에 속한 이 비밀, 마음의 새로운 길입니다. 이 세 번째 그룹 사람들은 암은 낫기 어렵다는 이 대중적인 의식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 나았다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이미 다 나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암이 완전히 사라지고 암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가까이에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번 수양에 복음반에 가시면 만날 수 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에 유능한 의사들이 있었는데 허목이라는 당대 유명한 의사도 있었고 또 허준이라는 또 유명한 의사도 있었죠.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허목이 있었고 허준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는 허인수가 있다면서 자칭 이제 허씨 집안을 자랑하는 분입니다. 보면 이분은 구원받기 전에 백혈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친구 되는 우리 지금 미얀마에 계시는 김대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친구가 아파서 다 죽어간다고 하니까 찾아가서 병문안을 하고 책을 한 권 이렇게 준 거예요. 그게 이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었는데 그 책에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 자세하게 복음이 나와 있어서 구원받는 길이 자세히 나와 있고 또 그 간증 속에 박 목사님께서 배가 아팠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면서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아프지만 다 나았구나 하고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손님들 와서 식사할 때 위궤양으로 밥 물에 말아서 김 조각하고 이렇게 드셨던 분이 밥상에 차려져 있는 음식 같이 막 드시면서 아프지만 나았다고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신호가 오죠.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서 배가 아픈데도 그렇지만 이건 형편이야. 아프지만 나았다는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깨끗하게 병에서 나은 거예요. 그 간증을, 그 말씀을 오래전 수양회 때, 여름 수양회 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수양회 때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러면 나도 아프지만 나았다고 믿음을 가지면 병이 낫겠구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에서 낫고 아픈 데서 벗어나는. 근데 그 이후에 책을 통해서도 또 간증을 통해 똑같은 믿음을 가지면은 그 병에서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허인수 목사님이 아, 그러면 내 병도 다 나았구나. 그리고 아프지만 나았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백혈병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 재밌는 간증들이 많은데 본인한테 직접 들어보십시오. 한 번은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고 수양에 와서 봉사를 했대요. 식당에서. 식당에 보면은 밥조도 있고 국조도 있고 여러 조가 있거든요. 보면은 국조를 했대요. 그러면 큰 국솥에 이걸 이제 저어야 되는데 밑에 이제 눌어붙지 않도록. 그 조장이 우리 허 목사님 보고 뭐라고 하더래.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죠. 형제님 그렇게 밖에 못합니까? 더 빨리 저으세요 했거든요. 허인수 목사님 입에서 나 환자잖아요 하고 이게 막 튀어나올 뻔했대요. 입을 탁 때렸대요. 이렇게 본인 표현으로. 왜 내가 아프지만 나왔는데 내가 무슨 환자야. 그러니까 내가 환자다 아프다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사니까 백혈병에서 깨끗하게 나와서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결혼을 하라고 하더래요. 결혼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프지만 나았다는 믿음을 갖고 이제 잘 살았는데 결혼을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정말 병에서 다 나았는지 병원에 가서 그때 검사를 안 해봤대요. 결혼하라는 말을 듣고 병원에 검사로 가는데 좀 떨리더래요. 아, 내가 다 나았다고 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과연 한 가정을 책임지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가정을 이끌고 살 수 있을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검사 결과가 보통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면서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대장암이 걸리고 그 다음 또 비장암이 걸리고 근데 이분은 대중들이 갖는 그런 신념 암은 고치기 어려워 또 암은 나았다가 다시 재발해 그걸 받아들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만 나았다는 믿음으로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다시 암이 재발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허인수 목사님 얼굴을 봤습니다. 재발했다고 이제 박 목사님이 다시 이제 나올 때 얼굴이 시큼해져가 있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렇게 얼굴이 시큼해져가 있어요? 심각하게 아내하고 같이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그래 심각하게 찾아왔다가 교제를 마치고 나갈 때는 막 웃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암이 재발했다고 하길래 다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암이 낫냐 재발하는 게 당연하지 근데 아니 무슨 교제를 했길래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나갈 때는 저렇게 웃으면서 나갈까 무슨 교제를 했냐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암이 재발해서 다시 나가니까 목사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병에서 나왔냐. 아이, 그야 아프지만 나았다는 말씀 믿고 병에서 나았지요. 목사님께서 설명하기를 만약에 구원을 누가 빼앗아갈 수 없지만 만약에 누가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어서 빼앗아갔다고 하자.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고 있는데 누가 빼앗아가면 문제가 되냐 안 되냐.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아니고 또 받으면 되지. 그것처럼 방문사님께서 자네 병 어떻게 낫는지 알잖아. 또 병 걸리면 또 그렇게 나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허인수 목사님 특유의 표정, 이런 표정을 잘 지어요 보면은. 아, 그런데요 하고는 막 웃으면서 나온 거예요. 자,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다 나왔던 대로 옮기니까 백혈병이 오든 대장암이 오든 비장암이 오든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 안 되니까 이분 수양에 복음밥 말씀 전하죠. 문제 되면 어떻게 복음밥 말씀 전하겠어요 보면은. 여러분 이 마음의 길에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 비밀을. 왜 믿음 배워야 되냐? 왜 믿음 가져야 되냐?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 안 당하고 병 안 걸리고 불행 안 만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믿음 안 갖고 지옥 가세요. 근데 이 세상에서 어려움도 오고 병도 오고 인생의 문제도 오고 그렇지만 내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려면 믿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길을 택할랍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믿음의 길을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양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길을 배워야 되는데 한국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한국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굿뉴스코 학생들. 여러분들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어떤 교육을 받았어요? 예, 지식 위주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다 나와 경쟁 상대죠. 남보다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도서관에 가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조용하게 혼자 공부합니다. 옆에 사람 다 경쟁 상대고 반 친구들도 내가 등급을 잘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다 경쟁 상대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한국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다 남보다 뛰어나야 된다는 이 교육을 받으면서 전부 다 경쟁 상대로 교류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교류를 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양에 와도 여기 와 앉아서 이런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보면 될 텐데 뭔 말을 하면 자기 생각 자기 판단하고 좀 다르면 이겨먹으려고 자기 주장을 하지 제대로 배우려고 안 하는 거예요. 한 번은 홍콩에서 이제 지난 10월 달에 CLF를 할 때였습니다. 중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 물론 우리 선교의 목사님, 아니 외부의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자, 이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그 중에 몇몇 목사님들이 목사님과 개인 교제를 이렇게 하는데, 아니 보통 사람들이 목사님과 개인 교제를 하면 말씀을 차근차근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목사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 첫날 좀 나이 많은 분이 이제 신학교 원장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또 목사님한테 따지길래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 다음날은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목사님한테 따박따박 대들면서 한마디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 스케줄 바쁜데 계속 시간만 이렇게 빼앗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 교제하시는 제가 끼어들어서 목사님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분은 목사님하고 상대할 분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다른 것 안 묻고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 다 몇 번 읽어봤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성경 읽어봤다고 하길래 그러지 말고 자세하게 성경 하나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안 빼고 차근차근 다 읽어봤냐 한 번 몇 번 읽어봤냐고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안 읽어봤지요 하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성경을 안 읽어보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도 없으면서 몇몇 가지 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자기 옳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웃긴 일이죠. 우리 성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게 하는 성교회죠. 교인들이고 목회자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군유스코 훈련받는 학생들도 성경을 한번 많이 읽어보십시오. 또 해외 봉사활동을 갔어도 또 한번 틈나면은 성경을 많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구원받을 때 교회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성교학교를 가기 전에 성경을 한 10번 이상을 읽은 것 같아요. 성경을 한 10번 이상 읽고 성교학교를 가니까 성교학교에서 말씀 듣는 말씀 하나하나가 어느 부분을 듣든 성경 전체가 다 연결되어서 성경 말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막 놓치기 아까울 정도로 그 말씀들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뭐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고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화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교단과 교리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게 한국교회의 문제가 그겁니다. 한국교단의 많은 목사들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기 때문에 교리 위주로 교파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있다. 마지막 날 목사님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손을 드는 거예요 질문을. 또 틀림없이 또 엉뚱한 질문 하겠다 싶었습니다. 저분 아직 자기 옳다는 생각 가지고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막 그 1,000명이 넘는 대중 앞에서 손을 들고 질문하기를 구원에 대해서는 이게 난해한 문제인데 말틴 루트로 영어로는 의인이고 육어로는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걸 함부로 이렇게 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문을 했어요. 아니 지금 복음 전해가지고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영원한 속죄로 의롭다는 말씀을 전해줬는데 엉뚱한 질문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물떠온 하인들에게 물인데 떠서 갖다 주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난해하냐. 성경이 난해하다. 38년 된 병자 일어나 자리를 얼마나 난해하냐. 그러나 믿으면 너무 단순한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1,000명이 전부 다 아멘 하고 박수를 쳤어요. 그때 아멘 하고 박수를 치는 이 박수가 그 목사님을 다 때리는 소리였어요. 거기서 깨져버린 거예요. 왜? 딴 사람들 다 믿고 아멘 하는데 자기 혼자만 지금 안 믿고 지금 난해하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돼버려요. 모임이 끝나고 나서 그분을 만나보니까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야, 딴 사람들 다 믿음 갖고 마음을 영원한 속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의롭다는 마음을 옮겼는데 자기만 지금 뭐 이론으로 따지고 아직 믿음도 못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잘못된 걸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 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걱정 마시라고. 우리는 이런 번 죄를 짓고 이런 번씩 일곱 번 죄를 지어도 용서해주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다 받아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또 그 다음에 첫날 말씀을 안 받았던 신학교 원장님 되는 이분도 복음 말씀 들으면서 구원을 받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내가 박 목사님에게 굉장히 무례한 짓을 한 것 같아. 내가 꼭 목사님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저 목사님이 마음에 안 두시겠죠? 첫날 너무 이제 목사님에 대들고 무례하게 했으니까. 아, 예, 목사님은 그런 걸 마음에 안 두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게 마음에 탁 맺혀가지고 목사님한테 꼭 한번 사과를 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출국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목사님 찾아뵙고, 목사님,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에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일합시다. 중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같이 일합시다 하고 목사님 받아주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고 돌아가서는 또 우리 중국의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집회도 하고 그 교회 힘있게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데 중국의 큰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의 길이 잘못 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아가, 미련하게 살아가는데, 자, 다시 PPT 봅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서로 교류하지 못하고 마음이 높아져서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기려고만 합니다. 이런 수양이 오셔서 여러분의 이론을 갖고 이기려고 하지 뭐. 여기에 있는 목사님들은 성경을 수십 번 통독한 분들입니다. 그냥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같아도 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을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교육을 할 때 이런 지식 위주의 어떤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식 교육을 하고 도서관에서도 이게 이스라엘 나라 도서관의 모습인데 앉아서 조용히 공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도서관은 서로의 어떤 그런 이제 주장을 펼치며 토론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토론을 해보면은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논리를 폈는데 다른 사람이 반대 논리를 펴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내 생각이 이게 옳은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유대인들의 지혜로운 삶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교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에서 옳다는 생각이 들며 누가 뭐래도 그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의 길이 영적인 세계, 신앙을 하는 이 세계에 와서도 굉장히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무엘하 3장입니다. 자, 사무엘하 3장에서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3절.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러진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설파하여 우니라. 자, 아브넬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을 하는데 이 아브넬을 누가 죽였냐면은 다윗의 부하 장수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다윗과 이제 사울과의 전쟁이 있는데 사울이 죽고 사울의 집안과 다윗과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의 적장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하러 나오고 화친하러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이 아브넬의 이제 투항을 받아들이고 화친하는 걸 받아줬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요압이 돌아와서 요압은 이 아브넬을 향하여서 앙심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 아사헬이 있는데 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습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인 자기 때문에 이 요압의 마음에는 이런 앙심을 갖고 있는데 다윗이 아브넬과 화친을 맺고 그를 그냥 돌려보냈다고 하니까 요압의 마음에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24절을 보십시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에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이에 다윗에게서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운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들어보러 종용이 말하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더라.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이 살려준 화친을 맺은 아브넬을 요압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아사엘, 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은 아브넬이 죽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넬은 전쟁에 이제 패해서 도망을 가는데 이 아브넬이 발이 굉장히 빠른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엘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은 발이 빠른 자의 덜로르처럼 발이 빨랐다고 합니다. 내가 쫓아가면 저 아브넬을 죽이게 잡을 수 있겠다고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쫓아오는 아사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나를 쫓아오지 말고 다른 군사를 쫓아가서 그를 잡으러 가라.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네 형의 낯을 어떻게 보겠느냐. 쫓아오지 말라고 권합니다. 근데도 아사엘은 자기 발 빠른 것만 믿고 아브넬을 추격해 가다가 아브넬이 더 이상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창 뒤끝을 툭 내밀었습니다. 근데 달려오는 힘에 의해서 아사엘이 거기 찔려 죽은 거예요. 맥없이. 이건 아브넬이 죽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이면 나중에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나 싶어서 제발 나 쫓아오지 말라고 다른 병사를 쫓아가라고 청했는데도 말 안 듣고 결국 자기를 믿다가 죽은 겁니다. 근데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그 앙심 때문에 이 아브넬을 죽였는데 그 아브넬의 죽음을 다윗이 굉장히 애통하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하 3장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애통하냐면 사울의 지방과 전쟁이 있는데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을 함으로 인하여서 화친을 맺으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되면 많은 젊은이들이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 이런 피 흘리는 전쟁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그걸 종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브넬이 투항을 했는데 저 아브넬을 죽인 거 보니까 다른 병사들, 다른 장수들이 투항을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어차피 투항하면 죽는데. 그래서 전쟁이 오래 갈 수밖에 없고 더 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로 인하여 다윗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한 이야기 가운데 39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눈여겨보십시오.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그 형제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벤츠 회사에 나온 자동차라 할지라도 제어장치가 고장이 나면 그 차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차입니다. 여러분 벤츠가 있고 경차가 있는데 벤츠의 제어장치가 고장났고 경차는 제어장치가 고장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떤 차 탈까요? 핸들이 지 마음대로 돌아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잘 안 듣고 제어가 안 되면 그 차 타고 다닐 수 있을까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차입니다. 요압 군대 장관이고 능력 많은 그런 장수지만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압의 마음의 길입니다. 요압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압인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죠. 다윗과 함께하죠.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요압의 마음에 길이 잘못 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요압이 다윗의 말을 안 듣고 요압 다윗은 화친해서 아브넬을 살려보냈지만은 그를 다시 불러들여서 그를 찔러 죽이고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는데 이렇게 마음의 길이 나 있는 요압, 마음의 길이 이렇게 나 있으니까 삶 속에 늘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늘 이쪽으로 마음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사무엘하 1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사무엘하 18장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서 다윗이 도망갔다가 다시 압살롬과의 전쟁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다윗이 부하 장수들에게 당부를 하는 게 있습니다. 5절, 사무엘하 18장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 도망가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세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년 압살롬을 자기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군장들도 이야기를 다 들었고 그 다음 백성들도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지만 반역을 일으켰지만은 결코 이 왕위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하고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고 도망을 가는데 어떤 일이 나느냐. 9절.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며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간지라. 이 압살롬은 머리털이 아름다운 자라 했습니다. 머리털을 길게 길렀는데 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털이 걸리는 바람에 나귀는 빠져나가고 거기 대롱대롱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한 병사가 그걸 보고 요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압이 왜 그를 당장에 쳐 죽이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상을 줬을 건데. 여러분, 이 병사는 이야기하기를 당신도 들었거니와 왕이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내 손에 은천개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압살롬은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면서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는 그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윗이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르러 올라가서 우니라. 제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애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요압이 이렇게 아브넬을 죽이고 그 다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또 죽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했지만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었으나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요압처럼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마음의 길을 내고 있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듣고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제어가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불행한 길을 자체해서 가는 그 마음의 길인 거예요. 왜 내가 마음 꺾고 왜 말 들어야 돼요? 나 하기 싫은데? 나 가기 싫은데? 원치 않는데? 사람들은 불행해질 수 있는 잘못된 마음의 길을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왜 불행해지는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요압의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 말도 안 듣고 왕의 말도 안 듣고 자기 생각 믿고 자기 판단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은 참 뛰어난 장군이고 전쟁에 가서 승리도 거두고 유능한 장군이지만은 제어가 안 되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장군이 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길이 잘못 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길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삽니다. 왜 불행해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압의 인생, 요압은 결국 솔로몬 시대에 가서 비참하게 칼에 맞아 죽습니다. 자, 요압의 최후를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 28절입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담불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는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야를 쫓음이더라. 혹이 솔로몬 왕에게 구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번하야를 보내며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 도망가 있는 요압을 쳐 죽이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요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담불을 잡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이 단은 번제단을 의미하고 담불은 번제단 뿔에 있는 뿔인데 여러분, 이 번제단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사함받는 곳입니다. 성경에 이 죄가 두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거늘. 그래서 그 담불을 잡는다는 것, 죄를 가리우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죄는 자기가 그 죄를 가리운다 해서 가리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담불을 잡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담불을 잡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그건 요압의 마음의 길이 잘못 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마음의 길로 불행한 길을 갈 거라는 걸 그는 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요압과 같은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요압과 같이 똑같이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서 찾고 그 사람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보면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 마음의 길입니다. 어떤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불행해질 수 있는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여러분 인생은 결정되는데 그러나 그 마음의 길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아, 내 마음의 길이 잘못됐구나 사실을 깨닫고 올바른 길을 여러분 마음에 만들면 여러분은 행복에 도달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압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느냐? 마음의 길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열왕기상 1장으로 보십시오. 1장 5절. 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여 체형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나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요압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때 그때 동참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는 압살롬을 쳐주겠지만 그 반역에는 동참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넓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다윗의 노년에 더 이상 다윗이 왕으로서 일하는 건 어렵다. 그럼 후계자가 누가 되겠느냐.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로 했기 때문에 왕될 사람은 압살롬은 죽었고 왕될 사람은 아도니아밖에 없겠다 해서 아도니아 편에 서면서 그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한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요압은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는 자였습니다. 왕의 판단보다도 왕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더 믿는 그런 잘못된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요압과 같이 내가 오늘날 왕이 되었으나 스루야의 아들인 이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누구로부터 제어를 안 받고 산다. 내 마음대로 산다. 요압과 같은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믿는다. 그러면 요압과 같은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압과 같이 여러분 인생 비참하게 망하고 불행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내 마음의 길이 잘못됐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길을 바꾸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은 잘못된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올바른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 행복해질 수 있는 복된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늘 상대적으로 우리 마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압은 잘못된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올바른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성경 에스더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에스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에스더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20절. 구약성경 75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음이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음이더라.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사촌 오빠 밑에 자랐는데 이 에스더가 어릴 때 양육을 받을 때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었는데 그가 이제 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그 마음의 길은 양육받을 때가 순종되어지는 이런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에스더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에스더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는 왕후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잔치를 벌리는데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왕후 와스디를 면류관을 정제하고 나와서 그의 아름다움을 뭇백성에게 자랑하려고 왕이 그를 부릅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 1장에 나오는데 찾아봅시다. 11절 에스더 1장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무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하더라. 여러분 왕이 왕후 와스디의 용무가 마음에 들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들었죠. 그러니까 백성 앞에 방백 앞에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이 와스디는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의 마음의 길이 잘못 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길이 잘못 나 있었기 때문에 왕이 오라고 하는데도 오기를 싫어하고 왕의 잔치에 오질 않는 거예요. 요압과 같죠. 다윗이 내가 오늘날 왕이 되었으나 스루야의 아들은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처럼 왕후 와스디가 왕이 이 와스디를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마음에 잘못된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는 왕후였습니다. 왕후가 되었지만은 와스디는 폐위를 당합니다. 버림을 당하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그 자리에 마음의 길이 아름다운 와스디 이제 에스더가 그 자리에 왕후로서 가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왕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마음의 길은 볼 줄 모르고 얼굴 예쁜 여자를 본 거예요. 똑똑하고 이쁘고 잘난 여자를 본 거예요. 그게 와스디였습니다. 그를 아내로 맞아 사니까 행복했습니까? 예? 왕이 중심의 진노가 불붙는 듯한데 행복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와스디를 아내로 맞아서 왕으로 맞아서 하는데 이게 지금 와스디가 왕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왕의 중심의 진노가 불붙듯하게 만들면서 왕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그러면서 두 번째 왕후를 뽑습니다. 그러면 와스디한테 질렸는데 또 얼굴 예쁘고 똑똑한 여자 뽑을까요? 그러면요. 그 못생긴 여자 뽑아요? 그 누굴 뽑아요? 마음의 길이 아름다운 여자를 뽑는 거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결혼할 때 서약할 때 전부 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고 살 것을 약속합니까? 할 때 다 이해하지 생각해보고요. 살아가면서 결정하겠어.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네가 왕후가 되면은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면 예 하겠어요? 안 한다고 하겠어요? 예 하죠. 제가 사도참치 전무님을 만났는데 우리 태평양 한가운데 키리바시 섬나라에 거기가 참치잡이 어떤 그런 황금어장인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쪽 이제 회사가 어려울 때 선장이 한 명 이제 잡혀가지고 억류돼 어려울 때 도와줘서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오니까 밥을 사주겠다 제가 따라갔습니다. 그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신입 사원들을 모집할 때 해외 지부에 태평양 이런 이제 해외 지부에 가서 일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데 전부 다 예한대요. 입사하고 난 다음에 막상 그런데 바누아트 뭐 솔로몬 뭐 이렇게 키르바시 이런 데 가라 그러면 안 갈라 큰대요 보면은. 전문이 뭐라냐, 이거 사기 아니냐. 옆에 이제 같이 따라온 팀장이 뭐라 하시냐면, 아이, 전문님, 그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건. 뭐가 잘못됐냐고. 아니, 예 안 하면 떨어지는데, 일단 예 하고 보지, 누가 예 안 하겠냐고. 그리고 우리 아이와이프 학생 출신들 가운데, 그런 섬나라에 가서 일할 수 있는 학생들 좀 추천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찾아오세요. 관련 학과 졸업생들.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왕후가 되면 왕의 말에 무조건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으면 왕후로 간택되기 위해서 127대에서 올라온 처녀들이 다 예하지 안 한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길을 이 마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이 세계를 아는 사람은 마음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 길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대학생 캠프에 왔다 막무가내로 간다는 학생 네 마음의 길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너 이대로 살면 네 인생 전부가 불행해진다. 그래서 학생의 마음의 길을 바로잡아주잖아요.
마음의 길을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음의 길이 보여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의 길을 알기 위해서 왕궁에서 1년 동안 머물게 하고 궁리를 주관하는 내시의 수하에 속하는 삶, 이런 마음의 길을 보기 위해서 1년 동안의 생활을 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왕 앞에 한 번 딱 나갈 수 있는데 왕의 간택이 안 되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에스더가 나가는데 어떤 모양으로 나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2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리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자, 이 괴물 얻었다는 것은 이뻤다, 이 아름답다, 얼굴이 아름답다 이 뜻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저 어떻게 저런 마음에 저런 아름다운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을까? 사랑스럽게 여김을 받은 거예요. 왜냐? 13절을 보십시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했습니다. 처녀가 왕 앞에 나갈 때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든지 목걸이를 구하든 반지를 구하든 반지를 손가락만에 다 끼고 가야 된다고 10개를 구하든 귀걸이를 구하든 구하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들은 127도에서 올라온 이 여인들은 각자의 자기 아름다움을 꾸밀 수 있는 여인. 모든 걸 다 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단 한 번 왕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가려고 꾸몄을 텐데 에스더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걸 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더의 마음에 모르드게에게 양육받을 때 같이 순종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헤게가 정해주면 정해준 대로 그대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는 수없이 많은 궁녀를 왕 앞에 보내봤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그죠? 왕이 화장을 진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지, 연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지, 뭔가 장식품을 덕지덕지 막 걸치고 가는 걸 좋아하는지, 안 하는 걸 좋아하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여인들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꾸며서 나오는데 에스더만 헤게가 정한 대로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괴물 얻은 거예요. 결국 에스더의 마음에 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길이 그를 왕후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굴의 아름다움이나 재능이나 뛰어남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 학생들 훈련받으러 와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학점 잘 받고 뭐 여러분 성적이 좋아야 되는 줄 알지만은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아름다운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해요. 실력은 거기서 거기고 어차피 업무는 회사에 다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길을 아름다운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학생들은 마음의 길을 무시하고 실력만 좋으면 되는 줄 압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요압과 같은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에스더와 같은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마음에 와스디와 같은 마음, 왕이 오라고 했는데 오기를 싫어해서 왕 앞에 안 가서 버림을 받는 이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도 반드시 그렇게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성경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마음의 길이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러분 와스디와 똑같은 마음의 길이죠. 오라고 하니까 오기를 싫어하는 이런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 했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상업차가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잔치에 오기를 싫어하더니 우리나라 속담에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를 줘도 내가 싫은데 내 싫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의 길이 나 있는 사람이죠. 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때려치우고 마음의 길이 이렇게 나 있는 사람 여기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니까 오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만약에 가기가 싫은데 억지로라도 한번 마음을 꺾고 잔치에 가서 앉아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진멸하고 불살을 때 억지로라도 잔치에 와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 내가 정말 잔치 오기를 잘했네. 나 여기 안 오고 저기 앉아있으면 진멸을 당했을 건데 이 생각 들겠죠? 이런 마음의 길을 하나 내야 됩니다. 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야 이 와서디가 가기 싫었지만 와 앞에 한번 그 면류관 정지하고 가서 한번 있으면 그게 뭐 큰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랬으면 폐의를 안 당했을 텐데 여러분 임금님의 잔치에 오라 할 때 임금님이 모든 걸 갖추었다고 했습니다.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춘 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삶. 이게 현대인들의 마음의 불행을 향해 가고 있는 잘못된 마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아 이게 나를 불행하게 만들구나. 정말 에스더처럼 마음의 길을 하나 바꾸니까 양육받을 때와 같이 순종되어지는 하기 싫지만 원치 않지만 나중에 왕 앞에 가라고 해서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 죽이는 법인데 가기 싫은데도 마음을 꺾고 갑니다. 그게 왕의 사랑을 받게 하고 유다 민족을 구원하게 하고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자신도 사랑받지 못한 왕후에서 왕의 그 사랑을 받는 왕후로 너무너무 인생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결과가 올 건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길이 잘못된 마음의 길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력 있다고 여러분이 일을 잘한다고 뛰어나다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머리 좋고 남들 재능이 많다고 아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요아과 같이 유능한 장수였지만은 그런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담불을 잡고 비참하게 이스라엘 장군의 손에 죽임을 당한 그 불행이 마음의 길이 하나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길이 잘못되어 있으면 불행해지는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서 아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구나. 아 인생은 어떤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번 여러분 이 캠프에 와서 마음의 길을 한번 바꾸면 여러분 인생 전부가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어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데도 마음의 길을 모르고 이 세계를 몰라서 불행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곳에 와서 이번 캠프에 함께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속에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마음의 잘못된 마음의 길을 발견하고 거기서 돌이켜 에스더와 같이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운 길을 마음에 만들고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마음의 길이 있어서 그 인생 전부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게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이 축복하셔서 그냥 인생 바쁘게 살아왔던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제 마음의 길을 바로잡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저희들이 2부 또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또 사모님들이 상담해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하는 시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